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방금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9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의존하고 사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3월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주,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그리스도 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이것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참으로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3월 몇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몇몇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 특별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을 제가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좀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 무엇을 의존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존이라는 것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변에서 이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무엇인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담배 없이는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혹은 뭐 식사 후나 특정한 시간에 담배를 꼭 피워야 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담배가 없으면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왕왕 있더라고요. 또 식욕이 감퇴된다거나 기분이 다운된다는 등의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금연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이죠. 금연 후에 금단 현상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이 담배에 대하여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커피 중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 또 카페인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커피를 섭취하지 않으면 머리가 마치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는 것처럼 머리가 안 돌아간다거나 맑아지지 않는다거나 또 하루에 몇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커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워커홀릭이라고 불릴 정도로 손에 늘 이렇게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존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커피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개인의 성취감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이 주인공처럼 어떤 종교적 관습이나 습관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관원, 다른 말로 지도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 부분을 보시면 이 청년이 상당히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았고요. 그리고 부자였고요. 청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았고 구약과 율법에 대하여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부자 청년. 그러나 그런 모든 지식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던 영생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뭔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6절과 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자, 이 젊은 친구는요, 두 가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키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가 이미 배우고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있죠.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이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닌 어떤 인간의 행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지, 모일 때는 어떻게 모여야 하고 어디서 모여야 하는지, 또 제사법, 예배법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후에 보시면 또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정말 5만 가지 율법들이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 존재했던 것을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에 대하여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지킬 것을 훈련받았던 이 유대인 관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쩌면 이런 것들을 다 잘 지키는 것으로 그런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꼭 이상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어쨌든 이 청년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을 그분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아닌 어떤 행함,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묻는 두 가지 오류를, 두 가지 실수를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선한 일에 대하여서 물은 청년에게 그 청년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17절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이 청년의 질문처럼 선행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계속되는 설명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 청년의 접근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용어를 그대로 빌어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올바로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인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논리, 그 생각에 빠져서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18절과 같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18절, 19절과 같이 십계명에 기록된 이 계명들에 대하여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 청년이 배워서 알고 또한 지켜온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과 같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난 잘 알고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멈추고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청년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착하고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선교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직분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분을 도대체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하여서 영생에 대하여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할 때도 있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청년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미 해답을 배웠는데요. 우리는 행함이 아닌 예수로 또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죠. 그런데 예수는 잃어버린 채 어떤 선행을 행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는지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없는지 내가 그 사람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잠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쨌든 이 청년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서 21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 청년이 제가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청년을 향하여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은요 단순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영생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1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어로 말하면 perfec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고자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18, 19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여태껏 잘 배우고 지켜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배워서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실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레벨이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좌우로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참 의미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계명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청년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이 청년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 청년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계명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 행습 습관을 의지하여 답습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계명 의존적인 삶도 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논리대로 너의 생각대로 완전하고자 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는 삶도 살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일진데 너는 부자면서 왜 내 재물을 너만을 위하여서 꽁꽁 감싸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순종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당장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 완전한 계명의 삶을 보이라, 실천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온전하려거든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라. 이것은 나누어주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청년과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영생이라는 굉장히 큰 아주 엄청난 문제를 들고 온 생각이 있는 청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자 결국 그에게 영생은 이거밖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건으로 전락되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처럼 계명 의존적인 삶, 종교 간습, 종교 행습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명령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처럼 계명 중심적인 삶, 종교 습관을 답습하는 삶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율법에 매여서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기도 생활, 은혜 없는 봉사와 섬김, 이것은 주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크레딧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스케줄 따라 내가 잘 했는데요? 이런 대답은 예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명령과 그 목적, 이것을 따라 올바로 행할 때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교회 생활과 선교 봉사 나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생활과 선교 봉사 나눔은 영생을 얻는 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영생과 천국 그리고 얻을 상금에 대하여서 눈을 반짝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예수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십시오. 복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십시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예수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이어지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과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여서 예수를 놓치지 마시고 늘 예수를 붙잡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섬기며 순종하며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통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청년과의 대화를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구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들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지만 마치 무엇을 해야 인간의 어떤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계명의 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 가운데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청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종교적인 습관, 어떤 종교 생활, 이런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존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예수님 의존적이며 예수 중심적인 신앙생활, 말씀 의존적이며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잘못된 것들에 사로잡혀 그것에 매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